고린도후서 28번 메시지 생명의 공급인 그 영과 하나님의 표현인 의의 사역 두 번째 우리는 의에 대한 합당한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은 성경상의 의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많은 믿는 이들도 의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경 안에서 의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의란 하나님이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현 우리는 어떻게 성경 안에서의 의가 하나님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의가 첫 번째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김으로 다른 이들에게 득죄한다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의의 첫 번째 의미는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증거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증거궤라고 불리웠으며 장막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여기에서의 증거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로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요 그분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묘사요 정의요 설명임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시합니다. 만일 당신이 십계명을 공부한다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일반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구별되신 분이요 그분 이외의 모든 것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은 우리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모셔야 하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함을 선포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아야 하며 안식일을 유일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알아야 합니다. 처음 네 계명을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 우리는 이 계명들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질투하는 분이신데 이는 그가 거룩하고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함을 예시하기 위하여 결혼 관계를 사용합니다. 마치 한 아내가 유일한 남편을 갖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므로 우리는 그분 외에 또 다른 남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한 여인의 남편이 모든 남자들과 분별되어 일반적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분별되어 일반적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일 나머지 여섯 계명들을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공정한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사랑과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따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그분은 사랑과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여섯 계명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사랑과 빛의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계시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의로운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계명들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사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의롭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섯 계명들을 성취하는 것은 또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다른 이들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사랑과 빛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만일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의를 갖게 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표현,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에 따르면 의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표현과 형상을 제시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고 의가 충만하다면 이 의는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표현이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긴다고 말한다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결코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또한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살고 하나님께 분별되고 의와 사랑과 빛이 충만한 생명을 살고 다른 이들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생명을 산다고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또한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의롭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갖습니다. 그럴 때 다른 이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는 갈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귀하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기 위하여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놀라운 동력과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온종일 우리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움직이시며 심지어 우리를 이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에 의하여 살고 그분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생활은 참으로 의로울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산 형상이요 산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영은 우리 안에 생명이시오 의는 밖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목적은 성도들 안으로 생명 주는 영과 의를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영과 의는 사실상 둘 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시며 우리를 통하여 표현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의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3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먼저 그 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의를 말합니다. 8절에서 그는 하물며 영의 사역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의 사역에 대하여 봅니다. 9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정죄의 사역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사역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의 사역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이 그 영과 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형상의 사역. 3장 18절에서 바울은 3장 9절에 있는 의와 동의어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형상입니다. 3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부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반사할 때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 형상은 9절에 있는 의와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의의 사역은 주님의 형상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형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인 살아있는 의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형상, 곧 의를 오직 그 영에 의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 영으로부터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이 형상, 곧 이 의를 위한 근원과 본질이 그 영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표현인 하나님의 의를 산출하는 요소입니다. 영과 의와 형상. 나는 단지 연구함으로 영과 의와 형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의 연구에 더하여 또한 여러 해 동안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나의 체험을 통하여 나는 내가 생명주는 영으로 주입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모든 면에서 의로운 생활을 갖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다른 이들에게 득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릇되이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영으로 적셔졌을 때 나의 생활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인 의이며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러한 이해는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의하여 확증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새 사람과 관계된 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그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합해 본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의가 이 형상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의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표현임을 깨닫습니다. 이 형상, 이 표현은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새 언약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방언 말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침례를 주는지를 가르치는 사역이나 봉사입니까? 아닙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모든 방법과 모든 방면으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생명주는 영은 우리 안에서 넘치는 공급이 되며 동시에 새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우리에게 의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갈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한 것은 의이신 그분 자신 외에 어떤 것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어떤 옷을 입는 것과 그 옷을 입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발견되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회색 옷을 입었다고 합시다. 집회에서 당신은 나를 이 옷 안에서 발견하고 집에서도 또한 동일한 옷을 입은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어디서 나를 발견하든지 간에 이 옷 안에서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옷, 우리의 의로서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현, 즉 그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목표. 새 언약의 사역의 목표는 내적으로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어이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무언가 제한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회복 안에서 그 영과 살아있는 어이가 새 언약의 사역을 통하여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역되었다고 믿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는 종종 열뿔과 열발가락과 71회와 같은 것들을 사역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혔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명령한 것과 같이 깨어 의롭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성경에서 71회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아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른다면 나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기회로 붙잡았습니다. 나는 또한 휴고에 대해 상당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 감사하는 것은 어느 날 나는 나의 무감각하고 중독된 상태로부터 어이롭게 깨어났습니다. 열불과 71회와 침례의 방법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대신 나는 교회와 더불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성경 사전은 오직 한 단어,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일한 단어에 교회와 함께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경 사전은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전입니다. 나는 내가 이 나라에 있는 여러 해 동안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역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반면에 옛 언약의 사역은 율법의 사역입니다.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율법을 사역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사망의 사역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또한 정죄의 사역이었는데 이는 어떤 것이든 죽은 것은 정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의 유일한 사역은 사망과 정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역시 하나의 유일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곧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그 영과 의의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침례나 방언을 바라는 것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 즉 새 언약의 사역은 한 가지, 한 일, 한 인격, 내적으로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생명주는 영이시며 외적으로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실 때 그는 우리의 생명이요 생명 공급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살아낼 때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으며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